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은 요즘 말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레전드, 전설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의 이름이 다윗 별인데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까지 다윗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등장은 참으로 화려했습니다. 앳된 모습이 채 가시지 않은 청년이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블레셋의 거구 장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렸고 또 승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영웅의 탄생에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고 또 여인애들은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짧은 노래는 누구나 따라하기 쉬웠고 마치 유행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이 노래는 인접해 있던 블레셋에까지 알려졌는데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 노래의 주인공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도 잠시뿐. 성경은 그 이후 다윗의 인생이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광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의 눈을 피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그는 자신보다 앞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사울로부터 무려 10여 년간이나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도망자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니 녹록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피를 말리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도망자의 삶은 사울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그의 자녀들이 폐륜을 저지르고 서로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아들을 피해 다급하게 궁궐을 비우고 피신해야 하는 험한 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나뒹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생애는 고난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리고 그러한 순간을 지날 때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에도 다윗은 자신을 버리거나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17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도에 저는 대학원 공부를 위해 상경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경남 마산의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지금은 그 동네가 창원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역시 창원의 조그마한 교회, 출석 인원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낮에 드리는 대예배와 달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자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찬양을 특송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기 전 저녁 시간에 저는 이 시편 23편에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는 아무런 연구도 없었고 또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나 경제적인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신실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셨고 실력이 없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조차 좋지 않은 저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신실한 목자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처절하도록 아프거나 또 잊히지 않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 그러한 시간을 지날 때도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삶이 순탄하거나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인생은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윗이 남긴 수많은 시와 노래들은 그의 일생에 푸른 초원이 펼쳐진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의 인생에 가장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절과 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살만의 시글락이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 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3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다윗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동이 트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30장은 다윗 시대가 열리기 전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한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을 염두에 두고 10여 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왕이 되기 전 다윗은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다녀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던 까닭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고 칭송하는 소리에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장 충직한 신하이자 사위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의 마음에 자리 잡은 시기심은 기생충과도 같이 사울의 마음과 영혼을 갈가 먹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군가에 대해 시기하거나 질투심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유사한 직장 동기가 상사에게 칭찬을 듣거나 인정을 받을 때 솔직히 배가 아픈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한참 늦게 입사한 후배가 나보다 실력도 월등하고 또 진급도 빠르다. 회사에서 마구마구 밀어주는 분위기다. 이러면 그 회사 다니기 참 힘들어집니다.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실제로 미쳐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그 어떤 왕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그것도 3,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조직해서 쫓아다니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나라 살림이 거덜나건 말건 눈에 가시 같은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온 나라를 이잡듯 헤집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 블레셋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의 수하로 들어갑니다. 아기스는 자신에게 망명해온 다윗의 요청에 따라 작은 성읍 시글락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그 시글락에 정착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철저히 이중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용사들과 함께 그술, 기르스, 아말렉을 공격하여 그곳을 정벌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몰살했습니다. 목격자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아기스에게 바치면서 거짓말로 유다 남쪽 지방을 공격했노라고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의 보고를 들은 아기스는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고 자기에는 충직한 신하가 되었노라고 철떡같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은 없었고 또 자신을 굳게 신뢰하는 아기스 왕의 보호하려 다윗은 자신의 입지를 점점 다져 나갔습니다. 이만하면 다윗의 처지는 별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그 술기르스 아말렉 등지를 정벌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윗에게는 비록 자신이 이방인의 땅에서 빌붙어 사는 처지였지만 적어도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있노라고 하는 명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레셋이 준비하고 있는 전쟁은 달랐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남방에 있는 적들을 정벌하며 지내는 동안에 블레셋은 대이스라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드디어 전쟁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샤론 평야의 아벡에 집결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아기스가 통솔하는 군대의 수령들은 명을 받드는 대로 각기 군사를 인솔해서 전장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곁을 지키면서 아기스의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왕이 아니지만 적어도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비록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고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가 있는 곳을 밀고 해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위험을 가하고 그래서 혼나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칼을 겨누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제 아기스의 신하인 이상 그는 자신의 칼끝을 동족을 향해 겨누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였습니다. 블레셋의 장군들이 아기스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전장에 나가는 이상 결코 전투에 임할 수 없노라고 말입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적국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블레셋의 장군들에게는 다윗이 여전히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노래의 주인공이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도 아기스를 배반하고 또 자신들에게 위험을 가하지 않겠느냐며 강경하게 반대했습니다. 다윗을 굳게 신뢰했던 아기스였지만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힌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민족에게 칼을 겨누어야 했던 다윗을 그 공경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손길이 분명 다윗과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다윗이 바로 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여쭙지도 또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동족에게 칼을 겨눌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전혀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직면한 진짜 위기였습니다. 위기를 위기인 줄 알면 그것은 오히려 위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위험한 순간은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사울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리고 대적들의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윗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의 영혼은 메말라 갔습니다. 영적 무감각,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주일이면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도 매일 읽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구역 모임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작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도 없습니다. 굳이 기도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이미 예배의 감격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은 그저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일 따름입니다. 봉사를 하고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만 습관적일 따름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말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그 은혜에 감격하지도 또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할 때, 바로 이때가 우리의 영적 위기입니다. 다윗의 영적 무감각은 더 큰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웬일입니까? 마을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그 나라들의 남방 지역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군사를 모두 소집해 갔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이때를 노렸습니다. 군사들이 없는 틈을 타서 마음껏 약탈했습니다. 시글락도 그렇게 약탈을 당하고 성읍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돌아왔을 때 자신들을 맞아 반갑게 뛰어나오던 가족들 대신 초토화된 마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에 시신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모두 포로로 끌려갔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가족들까지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울 기력이 닿을 때까지 함께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 그들은 지금까지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동지들이었고 전우들이었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29장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전하기 전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가리켜서 이 시우리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우리 사람들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의미도 되지만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말 속에는 나라도 없이 떠돌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향한 비웃음과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것은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다는 것은 반대급부로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울의 폭정이 어떠했던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찾기 위해 자신의 군대를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 군대를 통솔했습니다. 이렇게 일국의 왕이 모든 국정 업무를 내버려 두고 백성들을 버려둔 채 오직 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닌다면 그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왕이 국정을 소홀히 하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당연히 부정부패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 나라의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맙니다. 또한 환난을 당하고 비치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다는 것은 장차 다윗이 통치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고 약자가 보호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여건은 형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다윗과 함께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밀려난 소위 변두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둘람굴에서 시작한 다윗 공동체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아닌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에 온통한 사람들, 이렇게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면 그 공동체는 또 얼마나 한심한 수준이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이 머문 곳은 풍부한 식물이 있는 곳이 아닌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는 내내 그들 역시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힘겨운 나날을 지낸 동안 어쩌면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적으면 적다고 툭닥거리고 많으면 많다고 서로 싸웠을 것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을 내거나 감정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인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법을 배웠고 함께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웠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서로 위로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해가는 가운데 그들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과거의 모든 상처들은 조금씩 치유되어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빚어지고 다듬어진 이 사람들을 장차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에 여는 처속으로 삼으실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동체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닥쳤습니다. 마을이 잿더미가 되고 가족들은 죄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제 아내가 어릴 때 제 처가에 도둑이 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둑이 들면 돈이나 금품만 조용히 훔쳐가지 않습니다. 온 집안을 다 헤집어 놓고 숙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갑니다. 사람들은 도둑이 금품을 훔쳐갔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도둑이 해놓은 그 집안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마을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집단적인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설령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했더라면 그래서 그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한둘씩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다면 그들의 절망은 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모두 사라지고 없어지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지난 1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참고 또 버텨왔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조국의 칼날을 피해 대적의 땅에서 받았던 그 서러움이 또한 비굴함을 무릅쓰고라도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 수 있는 힘조차 남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서럽게 울었습니다. 지독한 슬픔은 또한 지독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충직한 신하들의 손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돌들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도로 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순간에 다시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본인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지만 공동체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군사들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대적의 땅 블레셋으로 건너가자고 결정한 사람이 다윗 자신이었고 또한 시글락을 떠날 때 방어병력을 남겨두지 않은 책임 또한 다윗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인 공황 상태에서 군사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깊은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난 건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절체절명의 순간에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 다윗은 홀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위기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왔지만 군사들이 다윗의 목숨을 찾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구절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몰려든 순간에 다윗은 그 상황을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광야 생활과 도피 생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안에 있었음을 말입니다. 생존의 허덕이며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떠나지 않으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그는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공동체를 이끌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된 다윗은 돌을 든 군사들 앞에서 움츠려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돌을 들었다며 분노해야 하거나 절망감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시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다윗 군사들과 함께 성막이 있는 노베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이때 아히멜렉은 굶주린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마침 성소 안에 떡을 새로 들여놓고 빼내온 식은 떡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없던 다윗에게 전리품으로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일을 뒤에 알고는 노읍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아비아달이 도망쳐 나오면서 제사장이 입는 예복인 에봇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윗이 에봇을 다시 찾은 것은 그 위기에 몰린 다윗이 추술적인 힘을 빌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봇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잊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 그 정체성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신의 사명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이 말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지 않았듯이 자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에봇을 찾아 그 앞에서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되찾아올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후 사울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목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며 자멸해갔고 결국 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사울이 소멸해갔다고 해서 금방 다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다윗 시대가 열리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낮아지고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미숙하고 연약한 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조금씩 성숙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 머물렀던 시간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이름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닥쳤던 가장 커다란 위기의 순간은 자신의 민족을 향해 칼을 겨누어야 했던 순간도 아니고 자신의 공동체가 습격을 받아 마을이 숙대밭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로잡혀가고 자신의 군사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고 있었던 그 기나긴 영적 무감각의 시간.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닥쳤던 가장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던 다윗을 다시 깨우셨고 그리고 그를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인생에는 푸른 초장과도 같은 길을 지날 때가 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푸른 초장을 지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십시다. 우리의 목자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내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우리의 사명도 희미해질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깨어서 굳게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여명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처절한 생존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살아남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생존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싸움이 그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전투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치열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푸른 초장을 지나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건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